있습니다. 북한이 조선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국가건설과 국방건설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를 토의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9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가 12월 28일 평양에서 소집됐다고 전했습니다. 보도 말미에 전원회의는 계속된다고 덧붙여 이날 이틀째 회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이틀 이상 개최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이번까지 총 6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하루를 넘긴 적은 앞서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과거 사례까지 돌아보면 김일성 주석 집권 당시였던 1990년 1월 5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노동당 6기 17차 회의 이후 29년여 만입니다. 연말에 전원회의를 한 것도 지난 1991년 12월 2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한 때를 제외하면 드문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회의 규모도 커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통상 전원회의에는 당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등을 비롯해 300여 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당 중앙위 일꾼과 성 중앙기관 일꾼, 도인민위원장, 도농촌격리위원장, 시군 당위원장, 중여부분과 단위, 무력기관 일꾼까지 방청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지난주 열렸던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3차 확대회의에 참석했던 무력기관 성원과 상당수도 회의 종료 후에 평양에 줄곧 머물러 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사위 확대회의에서 엄중한 상황인식이 공유된 가운데 평양에 체류했던 무력기관 성원들이 그대로 전원회의에 참가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 측은 이날 보도에서 조선노동당은 투철한 반제 자주적 입장과 억척 불변의 의지로 중중첩첩 겹사이는 가혹한 시련과 난관을 박차며 혁명 발전을 더욱 가속시키고 당건설과 당활동, 국가건설과 국방건설에 나서는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해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정에서 논의한 사항은 전원회의 결정서나 내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마지막 주말에도 홍콩 시내에서 반정부, 반중국 시위가 계속돼 15명 이상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28일 현지신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이날 시내 대형 상가에 시위대 수백 명이 모여 중국 본토에서 건너온 쇼핑객들과 충돌했습니다. 광둥성 선전에 가까운 홍콩 성슈이 지역의 랜드마크 노스 상가에서는 이날 검은 마스크들을 착용한 300여 명이 집결했습니다. 이들은 쇼핑객들에게 중국 본토로 돌아가라, 본토를 사랑하면 쇼핑은 중국에서 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해당 상가는 중국에서 홍콩에 건너와 대규모로 면세 물품을 사간 뒤 본토에서 되파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 상점 90%가량이 외부 철제문을 닫았고 일부 상점에는 이용객이 안에 남아있었습니다. 시위대는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와 체포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등 5대 요구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뤄야 한다는 구호도 함께 외쳤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이 자위대 중동 파병을 앞두고 아프리카 동부 지부티 주둔 병력을 시찰했습니다. 고노 방위상은 28일 현재 부대 방문해서 국제사회와 제휴해 항행의 자유가 지켜지도록 정보 수집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7일 일본 정부는 강요회를 통해 중동 지역에서 일본 관련 선박 안전 확보에 필요한 정보 수집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자위대 파견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위청 설치법에 상정된 조사 연구 목적으로 호위함 한 척을 새롭게 파견하며 지부티의 해적 대책으로 파견된 P-3C 초계기를 활용할 방침입니다. 고노다로 방위상은 지부티 부대에서 초계기 활동 상황과 병력 숙소 등을 살펴봤습니다. 중국이 지난 27일 남부 하이난섬 원창 우주발사센터에서 화성 탐사 로켓 창정 5호를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창정 5호는 지난 2017년 7월 고속 연료 펌프에 이상이 생겨 발사에 실패한 바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그 시절 그 노래가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2019년 한 해 한반도 정세는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부침이 컸습니다. 지금은 북한이 경고해온 연말 시한을 앞두고 긴장이 최고로 높아진 상태인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에 화염과 분노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시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대형 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완전한 파괴를 위협했었습니다. 오늘 뉴스포커스는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미북 비핵화 협상을 중심으로 북한 문제 전반을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이현철 기자 그리고 윤국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안소영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2월 말 그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 되돌아보겠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반박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Basically, they wanted the sanctions lifted in their entirety and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직후 현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완전한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상당 지역에 대한 비핵화 용의를 북한이 밝혔지만 그것과 모든 제재 해제를 맞바꿀 수는 없다는 설명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발언 이어 들어보시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결의 총 11건 가운데서 2016년부터 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중에서 민수 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예, 먼저 이현철 기자, 올해 미북 협상의 교착 상태를 규정하는 키워드, 하노이 정상회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계속된 미북 협상 교착 상태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미국 비핵화 협상의 진전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요.
네.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올해 시작할 때만 해도 분위기는 참 좋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 의지를 밝혔고요. 또 두 정상이 친서를 교환하면서 2월 말 하노이 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약 8개월 만에 다시 만난 두 정상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1차 회담 때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김 위원장도 모든 사람들이 반기는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전 세계에 지대한 관심을 모았던 이 회담에서 하노이 선언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런 예상과 달리 아무런 합의 없이 결렬로 끝났습니다. 미국과 북한 두 나라가 비핵화를 둘러싼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했고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침묵하던 김정은 위원장은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미국의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했고요. 또 올해 말을 협상 시한으로 못 박았습니다. 이후 미국과 남북한 정상의 판문점 회동, 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의 미북 실무 협상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견해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했고요. 북한은 오히려 5월부터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 시위에 나섰고 최근에 그 강도를 높였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지속적으로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지만 북한은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면서 대화에 응하지 않았고요. 결국 미북 간 협상 장기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채 연말을 맞게 됐습니다.
네, 윤국한 기자. 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사실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아서 충격이었어요. 이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 실무진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명을 합의
기자회견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합의문이 마련돼 있었다. 그리고 언론이 비판을 하더라도 내가 합의문에 서명할 수 있었다.
네.
원했으면 100% 합의문에 서명할 수 있었지만 오늘은 합의문에 서명하기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왜 합의문에 서명을 하지 않았는가. 실무 수준에서 비건 특별대표가 북한 측 김혁철 대표하고 여러 차례 머리를 맞대고 준비한 그런 합의문 안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이제 관측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소개해드리면 이 미국에게는 여러 개의 옵션이 있었고 그런데 그 어떤 옵션도 하지 않기로 했다. 회담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그냥 떠나야 할 때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상당수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관측을 했었죠. 미국 내 국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그래서 미국 언론들은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아무런 합의도 하지 않고 돌아온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했었잖아요.
네.
배드 딜, 나쁜 합의보다는 노 딜, 아무런 합의도 안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는 사실 구구한 관측이 있었습니다.
네. 그 실무진들이 이렇게 사전에 합의한 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실무진이 마련했던 합의안을 막판에 거부한 걸로 보이는데요.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에 폼페오 장관 설명을 들어보면 미국의 협상팀이 수개월 동안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북한과 협상을 벌였는데 결정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정상회담이 열린 걸로 보입니다. 이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그동안 실무 협상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란 그런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 폼페오 장관은 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원했던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 관련한 많은 조치를 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김 위원장은 그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 실무진이 마련한 합의안에 서명할 수 있었지만 어떤 합의에도 이르지 않고 끝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그 설명을 했는데요. 결국 보면은 미국은 빅딜 이른바 그 일괄 타결을 요구를 했는데 북한은 영별핵시설 폐기를 시작으로 단계적 또 동시적인 상응 조치를 요구하면서 양측의 이견이 그대로 좁혀지지 않고 계속된 걸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재 완화 문제 또 영변핵시설 등이 쟁점이었던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 살펴볼 건 역시 그 미국의 국내 정치적인 측면도 하나 살펴봐야 되는데요. 당시에 그 특검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내통 의혹 스캔들을 조사하고 있었고 미국 언론들의 관심사는 정상회담보다 그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의 의회 증언에 더 관심이 와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완전하지 않은 그 합의를 하고 워싱턴으로 돌아갔을 경우 어떤 그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이에 대한 비판이 더 많아질 거로 그 우려해서 합의보다 그냥 합의를 안 하고 끝냈다. 이런 관측들도 함께 그때 나왔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북한 측에 건넨 노란 봉투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 안에 북한에 대한 요구사항이 들어있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존 볼튼 전 보좌관이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설명을 한 게 있습니다.
네.
기자회견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자신이 영어와 한글로 된 두 개의 문건을 북한 측에 건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에는 북한이 핵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 탄도 미사일을 포함해서 모든 무기들을 포기하도록 하는 요구를 담고 있었다. 이런데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사전에 실무 협상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것이 볼튼 보좌관의 봉투 문건 속에 담겨 있었다.
네.
이런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미국이 공식적으로 설명했던 것하고는 굉장히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 북한이 영변을 포기하는 대가로 거의 사실상 모든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볼튼 보좌관의 설명에 따르면 이 핵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그리고 생화학 무기까지 포함한 모든 대량 살상 무기의 폐기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사실 북한으로서는 이것은 이제 완전한 말하자면 무장 해제를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합의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네.
이것이 바로 볼튼의 노란 봉투가 하노이 회담 합의를 결렬로 만들어버린 그런 핵심 이유가 아니었나 이런 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 같은 볼튼 전 보좌관의 그 당시 요구 이게 지금의 미국 입장인지 또 북한이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먼저 그 볼튼 전 보좌관의 요구는 북한이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볼튼 전 보좌관에 대해서 북한은 아주 그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데요. 이른바 그 선 핵폐기 후 보상을 요구하는 리비아 모델을 북한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그 볼튼 전 보좌관의 발언에 대해서 북한은 또 강력히 반발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볼튼 보좌관의 노란 봉투 이런 그 얘기가 나온 건데요.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에 북한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 말을 보면 볼튼 보좌관은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안보 파괴 보좌관이자 인간 오작품이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또 군 복무도 기피한 주제에 대통령에게 전쟁을 속삭이는 호전광이다. 이런 그 인신 공격에 가까운 발언들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그 볼튼 전 보좌관의 퇴출도 주장했는데요. 하루빨리 꺼져야 한다.
네.
이런 그 거친 표현 함께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 입장은 그 볼튼 전 보좌관이 제시한 입장과는 좀 다릅니다. 여전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즉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그 이전에는 제재를 철저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최소한 일괄 타결 입장을 고집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지난 11일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 회의를 소집한 미국의 켈리 크래퍼드 대사의 발언이었는데요. 미국이 북한의 행동에 대응해서 병행적, 동시적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미국은 협상에서 유연한 대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크래프트 대사는 북한이 이에 상응해서 대담한 결정을 하고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병행적 동시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또 협상에서의 유연한 대처가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고요. 이 점에서 북한과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한 입장에서는 하노이 회담 결렬 파장이 작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실망과 좌절을 넘어서 분노에 이르렀다. 이렇게
네.
전문가들은 분석을 했고요. 직접적인 그 결과도 있었죠. 일단은 실무 협상에 나섰던 김혁철 국무위원회 의원인가요? 김혁철이 일단 숙청됐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려진 대로 통일전선부장으로 그전까지 미국과의 협상을 주도했던 김영철, 지금은 아태 위원장이 돼 있지만 김영철이 대미 협상에서 배제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외무성이 미국과의 협상을 주도하는 형국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리용호 외무상 책임을 지고요. 또 최선희 제1부상이 위치가 격상돼서 사실상 대미 관계를 관장하는 이런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 이 하노이 회담의 결렬을 통해서 미국과의 협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상당히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 하노이까지 오는데 평양에서 기차를 타고 오지 않았습니까?
예.
60시간 넘게 편도 왔고요. 또 결렬된 뒤에도 60시간 넘게 그 기차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거기에서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많은 좌절 그리고 분노를 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그런 김정은 위원장의 심기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앞으로 더 계속해서 회담을 미국 측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다.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앞서서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이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렬이 이후에 미북 비핵화 협상 전반이 장기적인 교착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핵심적인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하노이 회담 결렬이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길을 언급한 4월의 최고 인민회의 시정 연설, 또 5월부터 시작된 미사일 등 잇단 북한의 도발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에 그 침묵하던 김정은 위원장이 4월 12일 최고 인민회의 시정 연설을 통해서 협상 결렬의 책임을 미국에 돌렸습니다.
예.
미국은 전혀 실현 불가능한 방법에 대해서만 머리를 굴리고 회담장에 찾아왔다. 아, 이것이 그 김정은 위원장의 표현이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의 지금의 새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하면서 그 시안을 올해 말을 협상 시안으로 못 박았습니다.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은 이딴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했고요. 5월부터는 계속 단거리 미사일들을 발사하며 미국에 대한 무력 시위도 이어갔습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또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 신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했고요. 초대형 방사포와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북극성 3도 시험 발사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동창리 서해발사장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엔진 시험으로 추정되는 중대한 시험을 잇따라 진행하면서 도발 수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이 정한 금지선,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았고요.
예.
또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지속되는 단거리 발사 등 도발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으면서 김 위원장과 관계가 여전히 좋다. 김 위원장은 약속을 깨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 유화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그 논란이 더 확산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의 미북 상황 알아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를 면치 못하면서 올 한 해 양측은 만남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만났는데요. 회담 직후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물리설명을 우리 땅을 밟았는데 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은 미국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네, 윤국한 기자, 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판문점 정상회담,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예, 그 이 전격적인 회담, 아시는 대로 사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서 서울로 오면서 트위터를 통해서 전격적으로 제안한 다음에
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보여주는 거는 지금 현재 미북 비핵화 협상에 중점적인 축이 되고 있는 톱다운 방식, 이것의 장점을 좀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석 달 넘게 아니 네 달 가까이죠.
예.
미국 간에 사실 어떠한 그 회담도 열리지 않았고 상당히 긴장 상태가 고조되지 않았습니까? 앞서 이현철 기자가 얘기한 대로 5월 달부터 북한은 계속해서 말하자면 미사일 등을 시험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전격적인 정상 간 만남을 통해서 또 한 번의 돌파구 마련을 시도한 겁니다. 그만큼 톱다운식 해결에 장점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미북 협상에 말하자면 버팀목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케미라 그럴까요?
예.
개인관계 또는 궁합이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실무 차원에서 교착상태가 계속되더라도 한 번에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있다, 존재한다라는 것을 미국 비핵화 협상에서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요. 하지만 약점도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실무 차원에서 꼼꼼한 어떤 사전 준비가 없이 이루어지는 이런 정상회담이 그야말로 그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겁니다. 실무자들이 준비도 없었고 또 끝난 다음에도 실무자들이 그 말하자면 합의를 뒷받침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양측 정상이 뭔가를 논의한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러니까 구두선에 그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그대로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제로 그 비무장지대에서의 두 정상의 역사적인 만남 이 자리에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상징적으로는 북한 땅을 밟은 미국의 첫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아무런 말하자면 변화는 없었고 예. 교착상태는 계속된 겁니다.
이 당시 회동에서 두 정상이 2주 후에 실무협상을 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윤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열리는 데는 한 서너 달이 걸렸어요. 10월 초에나 열렸는데 이 회담이 올해 미북 양측의 마지막 만남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네, 결국 그 실무협상의 한계를 보여준 게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단계적인 협상 원칙에 동의할 것을 압박하는 북한 또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제재 해제는 없다. 이런 미국의 입장이 부딪히면서 협상 교착 상태가 장기간 지속된 겁니다. 판문점 회동 때만 해도 두 정상이 그 1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눴고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 합의하면서 분위기를 이끌어 나갔는데요. 예. 하지만 역시 말씀하신 대로 석 달 가까이 실무회담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북한은 미한 연합군 서훈련을 다시 문제 삼기 시작을 했고요. 대화를 거부하면서 탄거리 탄도미사일과 신형 방사포를 계속 발사했습니다. 9월 9일에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실무협상 재개를 제안하면서 미북 대화가 가까스로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10월 5일에 스톡홀름에서 열린 양측의 실무협상은 하노이 회담 이후에 7개월 만에 열렸지만 이 협상이 8시간 30분 만에 결렬로 끝났습니다. 미북 실무협상의 북한 측 대표였던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협상 결렬이 전적으로 미국 탓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미국이 그동안 유연한 접근과 새로운 방법, 창발적인 해결책을 시사하면서 기대감을 한껏 부풀려 올렸지만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다. 우리를 크게 실망시키고 협상 의욕을 떨어뜨렸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김명길 대사의 성명이 협상 내용이나 분위기와는 달랐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북한과 좋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주 후에 다시 만나자는 스웨덴의 초청을 받아들이자고 북한에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북한은 이를 일축했습니다. 결국 북한은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새로운 계산법을 갖고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미국은 포괄적 합의를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판문점 회동 이렇게 정상 간 만남이 이어져도 실무 수준의 뒷받침이 없으면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라는 점이 확인된 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정상들이 올 들어서도 사실 이렇게 두 차례 만났지만 장기적인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령 이런 지금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한 연합군사 훈련에 대해서 지나치게 도발적이고 또 비용도 많이 든다라고 하면서 북한과 대화가 진행되는 와중에는 훈련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북한은 지금도 미한 연합군사 훈련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 상당히 그 규모를 축소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 않느냐.
네.
이름을 바꾸고 또 말하자면 규모를 축소시키긴 했지만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훈련의 연기가 아니라 중단 그리고 취소 일로 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또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이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는 없다라고 했지만 그 이후에도 사실 대북 제재는 계속돼 왔습니다.
네.
그래서 한때는 그런 해프닝도 있지 않았습니까? 재무부가 대북 제재를 추가한 데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취소하도록 그렇게 지시하는 일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아, 그만큼 사실 실무 수준에서 이것이 이제 그야말로 일상적으로 실무 차원에서 진행되는 얘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모든 걸 챙길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상 간에 이런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꼼꼼한 말하자면 실무 차원의 준비까지 이어지지 않다면은 계속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네, 북한은 이때부터 새로운 길을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미북양 측의 긴장 수위가 계속 올라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스톡홀름 실무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대미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 시한으로 정한 연말이 다가오면서 대미 담화 또 성명을 잇따라 쏟아내면서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대화가 열릴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리태성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명의의 담화를 통해서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동시에 북한은 무력 시위도 이어갔는데요. 최근에는 동창리 서해발사장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엔진 실험으로 추정되는 중대한 시험을 잇따라 진행하며 도발 수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성탄절인 25일까지 우려했던 무력 도발을 감행하진 않았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서 높은 경계 태세를 유지했는데요. 미 해군 P-3C 초계기와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또 EAC 조인트 스타터 등 각종 공중, 지상 정찰 자산을 활용해서 북한을 감시했습니다. 북한이 비록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도발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연말과 연초 또 어떤 형태로든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미북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있는 와중에도 협상의 판이 이렇게 깨지지 않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그 특별한 개인적 관계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두 정상이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온 건지 또 이렇게 진전이 없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두 정상 사이에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형성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최근에는 사실 그 톤이 상당 정도 달라졌지만 김정은 위원장을 신뢰한다.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하고 김정은 위원장도 또 자신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반복해왔고요. 이러한 입장 표명들은 여러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이 두 정상 사이에 오고 간 친서가 적어도 10건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김정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탄생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축하 카드를 보내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친서와 함께. 그 친서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신뢰 그리고 북한의 미래 잠재력에 대한 평가 이런 긍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고요. 확인된 건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몇 차례 김 위원장과 전화통화를 했다는 얘기까지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때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확인을 하지 않거나 좀 잘못된 그 의사소통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두 정상 사이에 이런 원활한 대화 그리고 세 차례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생긴 그 본드, 개인적인 유대 같은 것들이 상당히 이 지금 장기 교착 상태에서도 비핵화의 판이 깨지지 않도록 하고 있는 그런 핵심 이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계속 이어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네.
백악관이나 국무부 대변인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마찬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두 사람은 직접적인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할 것이라는 또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1분만 만나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의지가 없는 걸로 보면 바로 회담장을 나와버리겠다라 그랬는데요. 결국 세 차례나 만났고 또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을 네 차례나 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면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네, 내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 북한으로서도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직 본격적으로는 아니지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또 비난 수위도 북한이 높이고 있어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판단 또 이런 것과 이렇게 연관이 있을까요?
네, 일단 그 북한이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 이런 것들을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양 정상의 관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당분간은 그런 기조가 유지될 걸로 보입니다. 또 그 현재 그 재선 여부 북한의 생각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북한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나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먼저 이번 비핵화 협상이 톱다운 방식, 즉 정상들의 결단으로 시작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야 계속 협상이 진행될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현재 진행 중인 미북 비핵화 협상에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 민주당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대북 정책이 전면적으로 검토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김 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표시하고 있고 아직도 외교적인 성과로 특별히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재선할 경우 북한과 협상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할 충분한 동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예, 올 연말 북한 문제와 관련한 최대 화두는 새로운 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내년 신년사에서 이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먼저 전문가의 분석 들어보시겠습니다.
He is not yet organized enough or hasn't concluded exactly which options.
예, 한미 연합사령관을 지낸 빈센트 브룩스 예비역 육군대장이 BOA에 밝힌 내용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새해 어떻게 할지에 대해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여전히 고심 중일 것이다 라는 설명인데요. 이현철 기자,
네.
김 위원장의 새로운 길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다양한 전망 또 분석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분석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새로운 길이 비핵화를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겠다. 북한의 핵 역량 개발이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우세합니다. 북한이 더 긴 사거리에 ICBM을 시험하거나 또 추가 핵실험 아니면 추가 미사일 생산과 배치에 관한 공표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또 대내적으로는 자력갱생을 바탕으로 한 경제 발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또 미국의 대북제재가 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은 경제를 발전시킬 수가 없는데요. 따라서 다시 한번 허리띠를 강력하게 졸라매는 자력갱생을 통해서 위기를 돌파하려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함께 대외적으로는 또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 새로운 길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미 지난해부터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하면서 관계 강화에 초점을 맞춰왔는데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북한이 기댈 수 있는 나라는 역시 두 나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일단 무력 도발이 아니라 대미 전략 수정 이것을 새로운 길이라고 보는 분석도 있습니다. 연초에 미국을 직접 겨냥하자는 선에 저강도 무력 시위를 벌이면서 미국과 협상 여지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판단될 경우에 도발 강도를 더 높이는 것 이런 것이 새로운 길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판을 깨는 행동이 어떤 겁니까?
예, 무력 시위나 군사적 도발이 될 텐데요. 그중에서도 고강도 군사적 도발, 저강도 군사적 도발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라든지 또는 인공위성 발사, 예. 그리고 중거리 미사일, 그리고 방사포 같은 신형 무기 발사 이런 것들을 이제 저강도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판을 깨는 것으로 보지는 않고요. 결국은 고강도 군사 도발,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비핵화 협상의 기본 틀이 됐었던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죠. 미국을 본토를 겨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핵실험, 이 두 가지는 그야말로 어떤 전문가들도 이견 없이 이것이 판을 깨는 행동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북한이 정말 판을 깨는 행동에 나서면 미국 어떻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과 관련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북한이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경우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다 이런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또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는 김정은이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잃을 것이 너무 많고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도 내놨는데요. 비핵화 합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하면서 필요하다면 군사력을 쓸 수도 있다 이렇게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 국방부 고위관리는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군사적 선택권을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한다면 미국도 2017년과 같은 화염과 분노식 강경 대응으로 선회할 수 있다 이런 경고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전문가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군사적 대응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할 경우에 미국은 최대 압박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미한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핵전략 자산을 집중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안 등 이런 그 강력한 대북 압박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네,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없었습니다. 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비판을 살 수 있는 고강도 도발, 자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연말 연초에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이전에 뭔가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고 또 이제 그 판을 깨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측도 많다 보니까 일단 심각한 고강도 도발은 없을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2019년 마지막으로 보내드린 뉴스 포커스. 오늘은 올 한해 미국 비핵화 협상 등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철 기자, 윤국한 기자 그리고 진행의 안소영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VOA 방송입니다.
성적표를 받아온 아들, 기분 좋은 표정으로 아빠에게 성적표를 내밀었고요. 이를 본 아빠, 와 우리 아들 잘했어, 정말 멋지다 라며 칭찬을 합니다. 그러자 아들은 부끄러운 표정으로 대답을 해요. 아빠 아들이잖아요. 이렇게 칭찬은 다시 내 손으로 곱게 떨어지도록 던져올린 공 같다고 해요. 내 손으로 다시 돌아올 수많은 칭찬의 공 기대하면서 오늘부터 그 공 한번 시원하게 던져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여기는 그 시절 그 노래고요. 저는 이 시간 DJ 심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오늘 첫 곡으로는 숀 캐시디의 다두 런런 들으셨어요. 계속 나오는 그런 후렴구죠. 다두 런런. 이 곡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후렴구인데요. 특별한 뜻은 없어요. 이 노래를 처음 만들 때 작곡가가 나중에 이런 자리에는 가사를 넣어야겠다 하고 처음에 별 생각 없이 뭐 우리가 이렇게 흥얼거리듯 다두런런 하면서 흥얼거렸던 그 소리였는데요. 나중에 가사를 붙이다 보니까 이 소리도 나쁘지 않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가사를 다두런런으로 붙였다고 해요. 첫눈에 반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가사에 보면 월요일 어느 날 우연히 만난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고 그 순간 내 심장은 멈춰버렸다. 이런 가사의 노래거든요. 다두 런런. 오늘 그 시절 그 노래 첫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미국에서 특별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껌이 있어요. 알록달록 색깔도 예쁘고요. 맛도 향긋해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껌. 바로 풍선껌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영어로는 버블껌이라고 불러요. 방금 들으신 다두런런 같이 흥겨운 멜로디가 특징인 음악을 이 버블껌 팝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이 버블껌 팝은요. 코드 진행이 단순해서 멜로디를 기억하기 쉽게 돼 있어요. 또 춤추기에 적당한 리듬을 가진 밝은 느낌의 곡이라서 대부분 그 가사들이 남녀 사이의 연애 이야기 아니면 사랑할 때 느끼는 행복한 감정 이런 것들이 많아요. 밝은 느낌에 어울리도록 중간중간 박수 소리가 들어갈 때도 많고요. 그런 버블껌 팝 느낌이 잘 살아있는 곡 하나 더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타미 보이스 앤 바비 하트가 부릅니다. 앨리스 렁. 보이스와 바비 하트가 부른 앨리스 롱 들으셨어요. 너는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야. 이러한 가사의 노래인데요. 그래서 부제목이 You are still my favorite girlfriend라고 붙여져 있어요. 이 노래를 부른 타미 보이스와 이 바비 하트는 1959년에 서로 처음 만나게 돼서 1965년부터 다양한 음악 활동을 해오게 되는데요. 1967년부터 이 그룹을 결성해서 타미 보이스 앤 바비 하트라는 이름으로 앨범을 발매하게 됩니다. 방금 들으신 앨리스 롱은 1969년 그들의 세 번째 앨범에 수록된 곡이었어요. 그 시절 그 노래, 오늘은 이 흥겹고 신나는 느낌의 버블검 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미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버블검 팝. 이 팝은요, 처음에는 10대 청소년들을 겨냥해서 만든 음악 장르였어요. 하지만 이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음악 장르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후 디스코 음악으로 발전하게 되는 만큼 그 흥겨움이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버블검 팝의 대표주자 하면 더 몽키스, 아치스 이런 그룹을 꼽을 수가 있어요. 이 두 그룹의 이야기 다음 주에 계속 전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바비 셔먼의 노래로 마무리를 할까 해요. 가수이면서 또 배우 또 작곡가로 팔방미인이라고 불렸던 바비 셔먼은 특히 19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에 10대들 사이에서는 여기서 우상이었어요. 요즘 청소년들의 우상, 10대 가수를 아이돌 가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시대 미국 아이돌 가수였던 셔먼. 고등학교 시절부터 음악에 관심이 남달라서 16개의 악기를 연주할 수 있었다고 해요. 학창시절 음악을 좋아했던 셔먼은요. 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3년 뒤에 1964년부터 다양한 음악 활동을 하게 됐고 또 1968년에는 영화배우로도 미국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1969년에 만나게 된 바로 이 노래, 오늘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 텐데요. 꼬마 아가씨, 내 세계로 들어오세요. 내 마음의 위로를 받으세요. 하는 가사의 Little Woman이라는 곡이거든요. 각종 음악 차트에 받게 됐던 그런 곡입니다. 바비 셔먼의 리틀 우먼이었습니다. 오늘 버블껌 팝으로 함께했던 그 시절 그 노래. 다음 시간에도 오늘 못다 나눈 이야기들 계속 이어갈게요. 러시아의 유명한 문학 작가이자 사상가였던 도스토옙스키는요, 행복이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잘 보이던 눈이지만 드높은 파란 하늘이 아름답게 보이는 그 순간 볼 수 있다는 것에도 감사해지면서 행복해집니다. 사소한 행복들 많이 찾아내시길 바라면서 그 시절 그 노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 매일 저녁 보내드리고 있는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다양하고 신속한 세계 소식 VOA 방송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비오웨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10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영화 동네와 인물 아메리카, 미국 문화 속으로가 방송됩니다.